구약성경 331페이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너희 거기서 낭독해라. 그리고 너희가 다시 한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건지 따르지 않을 건지 이제 그 언약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너희가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모세가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게 이제 실제로 역사적인 그 순서대로 그 아이성 사건 뒤에 이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니면 조금 이렇게 뒤에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붙어 있었는지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30절에 그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아이성 사건 이후에 이 아이성 사건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또 모세가 명령했던 것들을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이 축복과 이 저주의 메시지를 에발산과 그리심산 선에 이렇게 각 지파들이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한 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이렇게 장면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특별히 그 이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말씀하신 여리고성을 너희가 쳐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너희가 이길 텐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텐데 너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기 때문에 너희 그 사적인 욕망을 가지고 거기에서 있는 어떤 재물들이나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아이성의 그 전투에서 어이없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지요. 우리가 왜 패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결국에는 이제 아간을 처단하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뛰어난 그 전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아이성을 이제 이렇게 점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는 이 장면이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 두 개의 그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날의 신자의 현실도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공간적인 현실입니다. 바로 땅이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지금 치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 가나안의 어떤 그런 지형들, 가나안의 어떤 기후들, 그리고 또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거센 압박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중요한 현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우리가 십계명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러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굉장히 많은 그 율례들이 있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습니다. 땅이 공간적 현실이라고 본다면 율법은 아마도 시간적인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31절 그리고 32절, 33절, 35절에 각기 다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예, 모세입니다. 이 모세라는 말이 이 짧은 이 구절 속에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이렇게 듣고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단지 그들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어받겠다. 바로 어떤 그 세대를 전승하겠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가 이렇게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33절을 보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3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 뿐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포함된 이 회중의 이 안에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듣는 사람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습니까? 본토인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누가 참된 이스라엘인가?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물론 혈통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혈통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우리 아버지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그 선조가 야곱까지 거슬러 간다면 더 좋겠지만,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이 두 개의 현실, 땅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복 전쟁 중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 매우 극한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전쟁이 났다, 전쟁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으로 우리가 봐서 그렇지 실제 이것이 우리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 우리 그 신자들의 삶도 우리 현실 속에서 전쟁을 방불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지요. 끊임없이 어떤 그 재정적인 위기 앞에서, 혹은 어떤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위기 앞에서 한 개인의 여러 가지 내적이고 심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이고 외적인 어떤 그 위기들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셨는가? 어떤 그 극한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닥치게 되면, 극한 상황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우리는 다른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에, 혹은 우리가 병을 겪게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왜냐하면 일단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제가 평소에는 이제 지하철을 좀 이렇게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이제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걸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순간 이렇게 제 마음에 그 저도 목사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끔 듭니다. 아주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드는데요. 누군가를 이렇게 좀 미워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미워한다고 하기엔 좀 이렇게 불만을 가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은 왜 그럴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투덜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지하철역까지는 거리가 멀고 이게 속에 이렇게 배가 갑자기 이렇게 너무 아프고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순간 제가 그 다른 일을 향해서 가졌던 이렇게 불만스러운 생각이 어떻게 됐을까요? 쏙 들어갔지요. 들어가고 나는 일단 내 문제를 지금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전쟁과도 같은 극한 상황 그리고 어떤 그 고통 속에 우리를 두실 때에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야, 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누군지를 먼저 좀 알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가 그 뒤에 숨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황 가운데서 또 역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무 데서나 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찾아갔어야만 했죠. 왜 그렇지요? 저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예의를 지켜야죠. 제가 아무리 급해도 규칙을 지켜야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이 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네가 지금 극한 상황에 있다. 사실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극한 상황은 자기 민족이 여기서 전쟁에서 지면 여기서 밀리면 나뿐만 아니라 내 처와 내 자녀들과 우리 민족의 어떤 운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있을지도 몰라 있게 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극한의 위협 앞에 서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버리지 말아야 될 존엄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자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개의 현실 땅이라고 하는 현실과 율법이라고 하는 현실 그 두 개의 현실 위에 그 현실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 눈에 앞에 이렇게 보이는 이 가나안인들의 어떤 그 삶의 방식은 그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성막 위주로 그 다음에 율법 위주로 살도록 훈련을 받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살거든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의 어떤 쾌락대로 이렇게 누리며 사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위축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회의가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너는 가나안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그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고 애굽에서 건너온 귀한 나의 백성이야. 네가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서 이야기하는 어떤 견해들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상식들 앞에서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위협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사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관계의 망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대형 마트에 쇼핑을 이렇게 하러 가면 똑같은 품목에 예를 들어 뭐 치약이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어떤 그 똑같은 품목에 예를 들어 내가 치약을 산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아도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 가지로 그 조작된 어떤 그러한 그 뒤에 어떤 그 배경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TV 광고를 통해서 많이 봐왔던 거라든지 아니면 별로 이렇게 딱 하나만 사면 되는데 원 플러스 원이라고 붙어있는 그 딱지를 이렇게 보고 어쩔 수 없이 그걸 이렇게 더 사게 된다든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내 선택의 뒤에 어떻게 보면 나를 지배하고 내 행동을 좌지우지하고 내 판단을 움직이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일반적인 어떤 평균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이 자기가 그 스스로 본래적인 자기로 살지 못하느냐. 상식이 큰 소리를 치기 때문이다. 일상성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철학자의 글을 어제선가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견해 앞에서, 세상이 말하는 상식 앞에서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야, 이 정도는 상식이야.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 정도는 세상에서 너희가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이 정도까지 네가 그렇게 너의 어떤 그 신앙적인 고집을 피우고 살려고 그래. 그냥 그냥 둥글둥글하게 가자. 그냥 평범하게 가자.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사는 게 최고야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견해 앞에서 그런 목소리 앞에서 우리는 신자됨의 독특성을 접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인식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마다 무엇이 그들을 일깨워 줍니까? 율법이 그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사실 가나안의 어떤 그 종교는 매우 성적으로 물나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종교적인 제의가 있을 때면 자기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부부 관계를 떠나서 자유롭게 어떤 그 성적인 어떤 관계들을 가졌던 매우 물나는 종교였습니다. 자, 그런 그 현실 앞에서 그것이 그들에게 상식이었는데 그런 그 세상에 가나안의 상식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심히 그 유혹 앞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죠. 자, 그런데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율법 중에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가난인들의 삶의 방식은 그들이 자기의 어떤 정해진 어떤 그 배우자를 떠나서 자유롭게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 너희는 세상의 상식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민족들이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4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이렇게 대한 그 설명들을 이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가 같이 지금 묶여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어떤 그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5절은 말 아래에 있는 등불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유들이 나오고요. 26절에서 29절에는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또 30절에서 34절에는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야, 너희가 이 세상 현실을 보면 이 세상 현실이 너무나 강하고 그리고 그 가라지가 득세하는 것 같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어떤 그 씨앗을 뿌리시지만 그 열매가 다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어떤 데서는 마치 길가 밭과 같이 튕겨져 씨앗이 튕겨져 나아가듯이 아무 보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이 마지막 에피소드가 왜 여기에 함께 지금 묶여 있을까요? 너희의 현실이 광풍 같을지라도 너희의 현실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밭과 갈지라도 너희의 현실이 어떻게 곡식이 자라는가 알 수 없는 중에 자라는 것 같은 애매모호하고 우리 너희에게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지 않은 모든 알미 주어지지 않은 어떤 그런 막막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마지막 에피소드가 예수님께서 물을 파도를 잠잠케 하신 이 에피소드가 여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3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어떤 그 견해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명령을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소위 말하는 평균대로 하지 않으면 영원히 나 혼자가 될지도 몰라, 이 세상의 무서운 광풍에, 이 세상의 무서운 파도에 내 삶이 움켜짐을 당하게 될지도 몰라, 끝날지도 몰라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선택을 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세상의 광풍이 아무리 무섭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냐, 이 세상 또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현실이 아무리 무시무시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그 내가 바로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대장부처럼, 마치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그거지요, 대장부처럼 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떤 그 일부 어떤 그 소유물들을, 보물들을 자기의 장막 밑에 이렇게 감췄을까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 재물을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나와 우리 후손들이 무언가 이렇게 더 쉽게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지금 재물을 좀 쌓아놔야, 내가 좀 재물을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 어떤 말씀과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중요하지만 사실 모세는 죽은 지 오래됐고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고, 그러니 눈에 보이는 재물을, 눈에 보이는 어떤 보호화를 내 어떤 안전의 수단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그 아간에게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치시고 철저하게 그 사건을 응징하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이스라엘인,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계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329페이지 여호수아서 7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라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왜 하나님께서 아간의 일에 대하여 왜 이렇게 맹렬하게 진노하셨을까요? 돌로 쳐서 그의 어떤 그 시신 위에 쌓였던 돌들이 돌무더기가 크게 될 정도로 그렇게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왜 그의 진노를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속이 좁으신 어떤 그러한 그리고 어떤 그 굉장히 포괄적인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사느냐, 누구를 최종적인 근거로 삼고 사느냐, 누구를 의지하며 사느냐를 이 대목에서 확실히 하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요. 재물이 은 따위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간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정말 모른단 말이냐. 재물 따위에, 은 따위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 따위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네가 놓아버릴 만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는, 신자의 자리는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아닌 것을 위해서 정말 너를 너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를 너답지 않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지 말고 너를 너답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가끔 그 황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지만 그 쌓아진 돌무더기, 황폐화된 골짜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그들이 가지게 된 어떤 잘못하게 된 어떤 그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런 많은 주의 백성들, 또 그 공동체를 우리가 이렇게 간혹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우리의 환경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라기보다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광의 시대가 지나간 것 같고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은 황폐화된 골짜기 같은, 마른 골짜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물론 세상에 어떤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중에는 굉장히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이야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와중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다른 이들의 소리에 귀를 닫고 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눈을 두어야 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보시죠. 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베드로가 세 번 이야기하죠. 그리고 정말 왜 그러세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어서 성취한 어떤 그 결과물, 그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그 특별한 분과 함께 같이 맺고 있는 관계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셨던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저 옆에 있는 저 제자 아마도 이제 요한을 가르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주님, 쟤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제자잖아요. 쟤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상관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는 돌무더기를 봅니다. 오늘 우리는 황폐한 골짜기를 봅니다. 세상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의 어떤 무리들, 집단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난감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쟤는 저렇게 됐으나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안심과 비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 쟤네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하더니 결국 교회가 저렇게 됐구나. 우리는 진작 그럴 줄 알고 우린 그런 거에 신경 안 썼어.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쟤네는 저렇게 어른들 모실 줄도 모르고 청년들끼리 모여서 뭘 해본다고 막 저렇게 난리를 치더니 결국 그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혹여 우리 안에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시선이 어디에 향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종적인 근거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같은 구역 식구들입니까? 함께하고 계시는 장로님들에게 있습니까? 혹은 목회자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타겟은,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지 마십시오. 다른 견해로 그것이 상식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 그것이 평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야, 네가 전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다. 네가 결정하고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네가 지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남들이 너를 이끌어 갈 것인데, 무슨 얘기죠? 네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너의 어떤 의도와 너의 어떤 그런 그 계획과 너의 열심이 아니라 누군가가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 질문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이 이끌어져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내에게 혼나겠지만 제가 가끔 결혼한 게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결혼 전에는 이렇게 집에를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고 맨날 어떻게 친구 집에서 잔다거나 선배 집에서 잔다거나 이렇게 노숙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안 생겼지만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꼬박꼬박 같은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지요.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단지 제한이 아니라 제가 어떤 특별한 이에게 인격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주어진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한은 단지 내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나 내가 또 원하는 욕망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제한이 아니라 그 제한 울타리 안에서 그 관계의 울타리 안에서 더 깊어지고 더 풍요롭고 더 깊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주어진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명령과 규례들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옥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정죄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의 지배를 받아 결국엔 자기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요 자기의 죄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간다면 인간은 그 누군가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면 인간은 그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그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네가 죄에 묶이고 사망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묶여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구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 율법에 정해진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채찍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있다라고 하는 더 큰 현실을 우리 가운데 증언해주는 놀라운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녹록치 않습니까? 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란듯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없습니까? 아쉽습니다. 물론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마음고생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민과 그 문제와 그 마음고생들이 단지 그것이 우리가 억울하게 느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의 띠로 성령으로 우리를 묶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렇게 이 땅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남들이 너를 인도하는 대로 갈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것이 내게 쓴 것이든 단 것이든 그것이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든 나의 욕망에 반하는 것이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너의 자신을 던져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와 어떤 특별한 관계에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 관계에 묶이지 않았으면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걸어야 되고 가지 않아도 될 가시밭을 걸어야 되고 가지 않아도 될 마음고생을 해야 될 때가 많지만 자폭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 길 하나님이 오늘 너희와 맺으시는 그 관계의 길을 가라고 성경은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복된 길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체험하지 않아도 될 고통과 어려움과 고생을 하는 그런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 육신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지만 더 큰 현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놓여졌다라고 하는 더욱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현실 속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